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그 고난 주간을 지낼 때 제가 한번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의 강조점을 확인해 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장은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의외로 그 현실적인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적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되뇌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도 겪곤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혼자서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은 되새겨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후에는 알게 되겠지. 이후에는 알게 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면 당장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이해가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그 이해의 시간을 어디로? 미래로 옮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의 미련함과 우둔함으로 인해서 당장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7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짧은 내용 속이지만 서로 대칭되는 말과 표현이 등장합니다. 알지 못함이라는 말과 알게 됨이라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나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또 지금은이라는 말과 이후에라는 말이 또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이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모름의 시간이고 그러나 이후에는 알매 시간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간의 흐름은 알매 중요한 조건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나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무엇이 지혜요? 무엇이 신앙이요? 무엇이 믿음이 되는가? 라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 속에 기다리는 것, 또 시간 속에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그냥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스림의 그 시간 속에 맡겨두는 것, 이것이 매우 대단히 현명한 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확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이라는 표현과 그때는이라는 표현의 그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오는 세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거울로 대변됩니다. 지금처럼 잘 발달된 그런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거울은 청동 같은 그런 금속에 광을 내서 그것으로 거울 삼았기 때문에 지금의 것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변변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부분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확실성을 주는 그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에 집착하기도 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그 자신들의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생각보다 더뎌지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확실성을 줄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뭐 지금까지 그 믿어오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된 또 다른 신으로서의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긴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확실성을 갖는 의미로 그들이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샀습니다. 이 불안한 미래 앞에서 확실성을 찾으려고 했던 또 하나의 예는 사울 왕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큰 전투를 앞에 두고 있을 때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길보아 지역에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그 군대를 보았을 때 그가 두려워했고 그 마음에 크게 떨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짧게만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그 28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그 상태, 그 답답함 속에서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그가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7절이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불안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확실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으려고 했던 답, 결과 이런 거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또 사울과 같은 그런 이 확실성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그 전보로 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자녀의 진학 문제, 이사 문제, 또 뭐 자녀들 결혼 문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업 문제 등과 같은 그런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그런 불안한 마음에 뭐 어떻게든 좀 그 좀 답을 얻고 싶어서 점이라도 한번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자 하니까 물론 그 하나님을 믿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처음부터 갈 때 아 내가 오늘 그 참 용화되는데 아 그 뭐라고 그러는지 그 탁 붙들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도 최소한 그 양심적인 그 신앙의 양심은 한번 지켜라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왜 그 말씀을 할 때도 에이 그냥 한번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한번 그냥 살짝 뭐라 그러나 이렇게 한번 드러나 보러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하면 불확실한 것에 대한 그래서 불안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실성을 스스로 어떻게든 얻고자 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일에 뿌리 없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그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은 모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럴 때 믿음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무슨 쪽집게 도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결과가 뭐 이렇게 막 그림처럼 쫙 펼쳐져서 뭐 동과 서의 뭐 방향도 가르쳐주고 그리는 가지 말고 이리로 가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쫓아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죠. 또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주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은 그 어부인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그 말씀은 확실성을 주기에는 사실 부족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밤새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죠. 처음에는 그쪽 방향에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때 가서 봤더니 거기에 막 뭐 은빛 물결이 치고 고기가 뛰놀고,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물 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까도 확인한 바와 같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한치 앞도 모르고 더군다나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은 더더욱 모릅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몇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시편 39편의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묘사가 뭡니까? 그분이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이죠. 그 아시는 바가 너무 기이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에도 계속 그 기이함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 모르겠고 그 이해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계획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지혜요, 그것이 정말 신앙이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도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신자가 꼭 확실한 것만 우리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야 되고 모르는 것을 안고 가는 것, 그것이 또한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결국에 대해서는 성경이 익히 밝히는 바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그 선한 결과가 우리가 무슨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가 무슨 직장에 취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인생이라 그렇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 일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의 시간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금방 이런 생각이 들죠. 신앙 안에 있으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뭔가 확실한 뭔가를 쥐고 사는 인생이어야지, 모르는 게 당연하고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인생의 그 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인생이 세상의 인생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그 확실한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름이, 그 미지의 시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는 아시는 바요 그 알매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모두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고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의 영역을 다스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의 뜻하시는 바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이 아주 대표적으로 성도를 표현하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회적인 한 그런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함께합니다. 한 번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 몫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서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상 가능하고 눈에 보이고 감지되고 결과가 보이고 결과가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만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신자의 미래의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다 그것이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확실성의 유일한 답이 됩니다. 그보다 더 굳건한, 그보다 더 변함없는 확실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에 충실히 하는 것, 충실해 가는 것, 그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은 자신의 삶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가 잘 이해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겁니다. 그가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 그는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이 아닌 그분에 대하여 그가 아는 바를 그가 신뢰했습니다. 욥기 23장을 한번 보시겠는데 시편 앞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확신 속에서 고백되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욥은 그런 수준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도 다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23장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본을 보고 있는데 그제 우리 개역본에는 조금 더 신랄한 그 느낌이 다가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또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전 이제 개역본에 보면 잠깐 제가 인용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겪는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그가 육체적으로 겪었던 그 고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답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주는 고통이 아마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를지라도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명령하시는 바를 어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고난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 선명한 뜻을 다 이해한 것 아니고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의 뜻이 일정하니, 그분 일정하게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든 결실하실 것이 아닌가,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정말 불모지와 같은 그런 자리에 사실은 우리도 서게 됩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은 이와 같은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스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길이 잘못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가 아니라 양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 판단,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 추구에 우리도 영향받아서 믿는 우리조차도 삶을 외적으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과 경향을 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그 가치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모두가 각각 다른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가 희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삶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도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는 삶에 대해서 온전히 다 분명하게 확연히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사람들의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늘을 사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삶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에서도 중요하게 자리 잡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음성이요 손길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은 참으로 깊고 오묘해서 우리의 이해로는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의 부르심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그 불확실성은 오늘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흔들고 요동치게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대로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의 선하신 통치를 믿고 의지하는 자로 이 땅을,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미래는 이 땅에서의 성과와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다 밝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복된 신앙 인생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